수월심의 자비구름. 나비엠 뉴욕 불교방송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월심 인사드립니다. 12월은 타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정리하고 뒤돌아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12월 21일은 동지입니다. 1년 중에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지요. 태양력에 의해 자연의 변화를 24등분하여 표현한 것이며 태양의 환경이 270도에 달하는 때를 동지라고 합니다. 옛날부터 동지에는 팥죽을 먹는 세시풍속이 있었습니다. 동지는 1년 중 낮이 짧고 밤이 길어 음이 크게 달하지만 이날을 계기로 낮이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여 양의 기운이 싹트는 사실상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옛사람들은 이날을 태양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날로 생각하고 경사스럽게 여겨 작은 설로 삼았다 합니다. 이것은 동지를 신년으로 생각하는 고대의 유풍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전통사회에서는 흔히 동지를 작은 설이라 하여 설 다음으로 경사스러운 날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동짓날에 동지팥죽을 먹어야 한 살 더 먹는다 라는 말이 전하기도 합니다. 동짓날에 특별한 민속놀이나 의례를 진행하는 것은 없고 다만 팥죽과 관련한 독특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팥을 푹 삶고 거기에 흰쌀을 넣은 다음 물을 많이 붓고 끓입니다. 이때 찹쌀로 새알같이 빚어놓고 수었는데 동짓날 새알심을 자기 나이만큼 먹어야 몸이 건강해진다는 말이 전해옵니다. 또한 동지팥죽을 먹으면 감기를 앓지 않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팥죽을 꼭 쑤어 먹도록 하기 위해 건강에다 비유한 것이 아닐까요? 동지에 얽힌 불교 설화입니다. 선덕 여왕과 지귀. 선덕 여왕은 신라 제27대 임금으로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돈독하여 국사를 돌보는 바쁜 중에서도 매일 조속으로 황룡사에 가서 예불 올리는 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저녁 여왕이 예불을 드리러 가는 도중에 난데없이 어떤 남자가 여왕의 행차에 뛰어들어 소란을 피우기에 여왕은 시종을 시켜 그 남자에게 연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소란을 피운 남자는 말하기를 소인은 직이라 하는데 평소에 여왕님을 연모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여왕님께 제 연모하는 마음을 하소연하고자 뛰어든 것입니다. 원래 자비로운 품성의 소유자인 선덕 여왕은 그를 가엾게 생각하여 황룡사까지 동행하게 하였습니다. 여왕은 젊은 앞에서 예불 후에 궁으로 데리고 갈 것이니 이곳에서 잠시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밖에 남게 된 직인은 일각이 여삼추라 예불 시간도 채 기다리지 못하고 마음의 심화가 끌어올라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참 직이란 양반 성미도 급하지. 그 후에 죽은 지기는 그야말로 사랑의 한을 품고 죽은 몽달 귀신이 되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니 신라의 방방곡곡에는 이 지기의 행패가 심하여 많은 사람이 해를 입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에 이 지귀 귀신을 달래주기 위한 방편으로 해마다 동짓날이 되면 팥죽을 끓여 집집마다 대문에 뿌리고 길에도 뿌렸더니 귀신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첫 곡이 흐릅니다. 강영호가 부르는 꽃밭에서.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네. 고운 빛은 어디에서 왔을까. 아름다운 꽃이여, 꽃이여.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좋은 날에 그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네. 고운 빛은 어디에서 왔을까. 아름다운 꽃송이. 꽃잎을 보네. 고운 빛은 어디에서 왔을까. 아름다운 꽃송이.
꽃송이
네, 꽃밭에서 강영호의 음성으로 들어봤습니다. 선지식의 향기. 선지식의 향기. 오늘 이 시간에는 서루 스님이 들려주시는 행복한 금강경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개의 사국의 가운데에서도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태상비상 득견여래가 가장 완벽하게 금강경의 반야사상을 드러낸 것이라고 해서 이것을 표준사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이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 아닌 것으로 보면 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사물을 놓고 보면 쉽게 이해가 가는데 여기서는 마음자리를 놓고 볼게요. 금강경에서 말하는 핵심은 이 마음이라는 자리도 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분필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분필을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머리에 벌써 이 분필의 상이 생기는 거예요. 분필은 희고 길다. 이렇게 상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상이라고 할 때 이 컵도 상이고 분필도 상이죠. 그렇죠? 그런데 금강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상은 식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식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음식을 소개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 음식은 칼로리가 대단히 높다. 그리고 기능성도 뛰어나다. 그래서 어떤 환자는 이런 음식을 먹으면 치료가 되는데 특히 위장이나 간 쪽에 대단히 좋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들으면서 내가 위장이 좀 안 좋은데 그거 먹으면 좋겠다 하는 느낌을 갖게 되겠지요. 그럼 그 느낌이 여러분에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잠재의식에 각인되는 거예요. 이렇게 잠재의식에 각인된 느낌이나 생각을 식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불자로서 이거 넘어서기가 참 어려워요. 이 식상을 버리기가 참 어렵다는 뜻이에요. 금강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식상을 초월하라는 거죠. 한번 각인된 식상은 다 연생연멸이고 환생환멸이고 찰나생찰나멸 하는 거니까 거기에 붙들리지 말고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것이에요. 형상을 형상 아닌 것으로 보아야 여래를 본다고 했거든요. 왜 아닌 것으로 봐야 하는 걸까요? 공부를 하는데 어떤 경계가 오든 상이 오든 식상이 오든 간에 상이 나타나면 이것은 식상이고 내 업식에서 오는 것이고 내 중생심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봐버리면 그 경계에 집착하지 않고 내가 머물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더 깊은 경계에 들어갈 수 있고 공부가 지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래를 보는 경지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공부 얘기가 나왔으니 어떤 것이 제대로 된 공부인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선녀에 보면 고봉 스님이 화두 들고 공부하는 방법을 법문하신 것이 있어요. 그 법문에 보면 80노인이 배를 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모습을 묘사한 대목이 나와요. 80노인이 물살을 안고 배를 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1m 올라가면 10m 밀려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밀려 내려간 것이 저 먼 바다까지 밀려갔어요. 바다까지 밀려갔으니 포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80노인은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배를 타고 내가 열의 고향으로 가야 한다. 이것밖에 할 일이 없다. 그러고는 다시 뱃머리를 돌려서 또 노를 젓는 겁니다. 화두 들고 공부할 때 굉장히 경계가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 경계를 전부 다 흘려보내야 하는 거예요. 모든 경계를 다 흘려보내고 흘려보내면서 끝없이 도를 성취하고자 하는 구도심을 80노인이 강을 거슬러 끝없이 노를 젓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강을 거슬러 80노인이 노를 저을 때 그때 그 순간에 그 자리가 열의 고향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부처님의 근본 정신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지혜를 체험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그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승경전의 말씀들을 잘 이해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나름대로 견초가 생기는데 이런 느낌이 왔을 때 여러분에겐 그 개합된 것에 대한 어떤 관념 의상이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그 관념 의상은 우리 잠재의식 속에 계속 남아있어 이것에서 벗어나기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 나에겐 아직 보살의 광대한 원력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고 아직 발심이 안 되어 있고 아직도 세속적인 이해관계를 구하고 이기심, 욕망들이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그와 비슷하게 참선을 할 때 고요히 앉아있다 보면 밤에 반딧불처럼 반짝하는 게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나름대로 무언가 경계가 올 때가 있어요. 아주 고요하고 맑은 경계가 와요. 고요한 경지에 들어가면 과거에 들었던 어떤 진리의 내용이나 상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공부하다가 나름대로 공부의 경계가 떠올랐는데 그 떠오른 경계는 머리에서 일어난 관념의 상이거든요. 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 경계가 오는 것도 보통 보면 몇 초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1분 동안 고요한 경계를 맛보는 사람이 있지만 대개는 몇 초에 불과해요. 화두 공부하는 사람들은 잘 들어두세요. 어떤 경계가 왔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식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내가 만들어 놓은 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다 내가 내 마음 속에서 만들어 가지고 내가 속는 거예요. 이런 정견을 모르면 공부를 하다가 반딧불만한 경계가 와도 방바닥을 치고 손뼉을 치고 하는데 그것은 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든 몽식이에요. 아, 이것이 어떤 경지구나. 이것이 도를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깨침의 경지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건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뭔가를 익히고 기억하고 배우고 알려고 하는 내 노력과 경험에 의해서 전부 다 나에게 잠재되어 조작되고 만들어진 정보이지 결코 바른 삼매가 아닙니다. 그것을 나름대로 깨쳤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공부는 자신이 자신에게 속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대단히 위험한 공부예요. 눈 벌겋게 뜨고 자기 마음의 식상에 속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꿈을 꾸면 밤새도록 꿈꾼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 심리학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꿈은 몇 초 상간에 이루어진 거랍니다. 단 몇 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 밤새도록 꿈을 꿨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공부하다 보면 이 꿈처럼 반짝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정견이 부족하고 보살심 혹은 발심이 아주 깊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그것이 무슨 경계가 온 것인 줄 착각해요. 이런 일은 눈 밝은 선지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아요. 선지식에게 물으면 아니다. 전부 다 식상이다. 내가 눈뜨고 귀신한테 속은 거다 라고 합니다. 귀신이 다른 게 귀신이 아니에요. 이 번뇌망상이 휘젓고 돌아다니는 이게 귀신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몸뚱이가 귀신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공부가 제대로 되면 24시간이 여여하게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고 몇 초짜리 가지고 무슨 한 경계를 본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건 내가 아르마리로 들었던 것을 가지고 그 경계에 짜맞추기 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도반 스님 한 분은 불국사에서 같이 살던 스님인데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이 스님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식상에 의한 경계가 온 거예요. 식상에 의한 경계도 여러 층이 있어서 몇 초도 있고 몇 분도 있어요. 그런데 몇 분 정도 되는 경계가 오면 자기가 속아버려요. 예수님이 어느 날 동화사 위에 있는 암벽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새가 막 날아다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경계로 볼 때 나도 손만 뻗치면 저 새와 똑같이 날 수 있겠다 싶었지요. 그래서 이 스님이 그냥 그 암벽 높은 곳에서 아무 생각 없이 손을 놓고 날은 거예요. 날았는데 이게 안 날아가고 계속 아래로 떨어졌죠.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공부를 안 하니까 이런 것도 웃고 넘어가죠. 그 스님이 떨어지다 다행히 나뭇가지를 붙잡았는데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그 산 중에 누가 있나요? 할 수 없이 밑을 내려다보면서 손을 놔버렸는데 떨어지면서 암벽에 부딪혀서 많이 다쳤어요. 그렇게 그날 밤을 새우고 마침 지나가던 군인이 스님을 씻고 병원에 모셔드렸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까닭은 여러분들이 금강경 같은 경전 공부를 하면서 참 정견이 열리고 바로 깊이 발심하고 신심을 내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정말 마음이 무심한 경계를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공부하다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기미가 올 때는 선지식에게 점검을 받아야 해요. 그때는 진솔하게 다 비우고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선지식의 향기, 서루 스님이 들려주는 행복한 금강경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두 번째 곡 들려드립니다. 하진이 부른 We All Lie. 네, 하진이 부르는 We All Lie를 들으셨습니다. 고이경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주위 사람들과 조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면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말처럼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논어에서 보면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고이경지의 자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원만한 관계의 핵심은 공경이라고 힘주어 강조하였습니다. 안평중 선녀인교, 구의경지. 안평중이란 사람은 주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것은 주변 사람과 오랜 시간을 교류해도 서로 공경하기 때문이다. 구의경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공경을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처음에 좋게 맺어진 관계도 시간이 지날수록 피차 공경하는 마음을 잃고 막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랫사람이라고 막말을 하고 오래 사귄 친구라고 공경하는 마음을 잃고 아무렇게나 대한다면 그 관계가 원만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산다는 것은 결국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공경해야 합니다. 마지막 곡 들려드립니다. 어떤가요? 이정봉이 부릅니다. 네, 이정봉이 부르는 어떤가요를 들어보셨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신 NIBM 뉴욕 불교방송의 청자 여러분, 올해 안 좋았던 기억은 모두 털어버리고 행복하고 즐거웠던 기억들만 가슴에 담아두는 행복한 연말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가오는 2021년은 따뜻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월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